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을, 기다리는 자들을 실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진리와 함께 진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며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드린 이 두 질문은 사실은 두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것이고 또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적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한정합니다.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한정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뒤따라 나오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매우 간략하게 뼈대만 그렇게 요약한 것이고 전통적으로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조로 받아들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3년에서 1649년까지 약 200여 명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수백 년 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조로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아직까지 이 신앙 고백을 능가하는 신앙 고백서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또 어떠한 분을 믿어야 하는지 이 신앙 고백에서 정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출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몇백 년이 지났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조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가장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1장은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신앙 고백을 작성했던 그 작성자들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저는 밧존스 대학에서 교회사를 공부했습니다. 채플 때마다 모든 학생들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밧존스에는 밧존스 대학이 규정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I believe in the inspiration of the Bible. 몇 년이 지났지만은 이 처음 시작하는 구절은 제 머리에 여전히 남아있고 이것의 의미는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대상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하는 진정한 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테오푸니우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데오라고 하는 말과 푸네오라고 하는 숨쉬다, 불어넣다라고 하는 이 두 말의 합성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간 저자들 개개인의 문체와 독특한 특징과 지식들과 경험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저술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록이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자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이 단순히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체임을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계시는데요.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문서들을 그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제4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수납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자체 증거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허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시도했던 그 첫 번째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며 의심을 품게 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더냐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도전하며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인용하시며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카톨릭 간의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싸움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는 것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가 최상의 권위고 그 아래 성경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개혁자들은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회가 성경에 어떤 권위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그 문서가 그 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해서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수납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책을 교회는 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개혁자들의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식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가 선포될 때에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견해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두 가지 적용점을 줍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들에게 설교자의 그 신실해야 할 의무를 줍니다. 모든 설교자는 전체 성경을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을 설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설교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청중들이 좋아하는 부분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거북해하며 싫어하는 부분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할 책임이 설교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J.C. 라엘이라고 하는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자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부담인지를 말하면서 어떤 한 본문에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일은 교회가 텅텅 비겠군. 여러분, 그와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설교자는 청중들이 듣기를 원하는 부분만, 또 설교자가 전달하기를 원하는 부분만 설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설교자는 분명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고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들에게 모든 성경을, 전체 성경을 설교해야 할 그 의무를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자신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삶이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삶입니다. 저는 교회사를 좋아하고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를 좋아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J.C. 라일이라고 하는 그 설교자의 그 설교를 읽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긴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인 환경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양초와 성경책을 준다면 나를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감금해도 좋다. 종교개혁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하며 또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들을 받았죠. 사람들은 그저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고 성경이 나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나는 그냥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내 정욕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지어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나에게 양초와 성경을 준다면 나는 기꺼이 그 감옥에 갇혀도 좋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진리는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들, 대형 서점에 가면 정말 넘쳐나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책들과 성경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사람은 구원의 길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알리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게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과 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인간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살펴보면 또 인간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계시를 억압하려고 억누르려고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그것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대상과 계시의 내용에 있어서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시는 특별 계시인데요. 그 계시를 받는 대상과 내용 면에 있어서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죠. 그 내용과 계시의 그 대상에서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족장들의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야기,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과 그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여전히 지금도 무지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 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 그러나 그 이상 더 퍼져나가지 못했고 근래에 들어서야 아시아와 한국에까지 전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1885년이죠. 100년이 조금 넘는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중국 내륙 선교회를 그 창설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그 내륙 지방의 중국인들을 만나서 처음 그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왜 수천 년이나 지나서 이제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이 계시가 감추어져 있는 대상들이 있죠. 여전히 성경이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아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특별하지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성경은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뭐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데요. 루터는 종교개혁의 그 시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회에 속한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카톨릭에서 가르쳐주는 그 여러 가지 그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 봤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회 원장이 루터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게 하면 번잡하고 바쁘기 때문에 다른 고민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루터로 하여금 박사과정을 밟게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인데 그래서 루터는 시편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그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는 어떤 은혜가 아니라 교회가 시키는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521년 보름스 회의에 가서 그 당시 독일 황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 자신의 이 주장이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 황제를 만나러 보름스 회의로 가는데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 앞에 나아가서 그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루터는 그래도 황제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알리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황제는 교황의 조정을 받아서 딱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책들을 당신이 썼는가? 두 번째는 이 모든 책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취소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당신이 썼습니까? 두 번째는 취소하겠습니까? 다른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I will not, I cannot recant. 나는 취소할 수도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고 그가 한 귀족의 도움으로 마르트 브루크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황제나 교황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 그의 군대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 루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족이 나에게도 알리지 말고 어느 성에든지 가서 숨겨놓고 나에게도 보고하지 말라. 내가 알면 내 목숨도 위험하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감금 생활을 했는데 이 바르트 부르크 성에서 그 당시 그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떠오르게 됐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떠오를 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나요? 태양이 떠오르면 손바닥으로는 태양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터의 이 독일어 성경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편에 서서 이 카톨릭과 싸웠고 그래서 개혁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을 밝혀줍니다. 오직 성경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 인격에 나타나고 있죠. 왜 오늘날 교육이 실패합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나 또 선생들도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범하는 판사들도 뻔히 알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릅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관들도 정말 흉악한 그런 범죄들을 자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많은 지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만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교육을 시켜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다 박사학위까지 공부시킨다 할지라도 그 사회는 전혀 도덕적으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타락의 결과인데요. 구속 이후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죄의 책임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오염에서 우리는 건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무서운 괴물이 되어 있을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울을 보지 않고 살은 사람이 어느 날 거울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흉측한 그런 한 괴물과 같은 사람이 거울 안에 들어있겠죠. 근데 그 모습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과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지혜로웠던 것은 개혁자들은 개혁을 외치면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또 칼빈은 제네바에서 제네바 성경을 발행하였고 또 영국에서는 위클리프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옛날의 오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남겨진 성경을 읽으면서 더욱 분명하게, 더욱 확실하게 신앙의 원리들을 깨닫게 되었고 완전한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 있어서 개혁은 점차 더 확고해져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특별히 성경은 성숙하게 자라도록 은혜와 능력을 공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들은 먹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조류나 어류 모든 생물체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이 영적인 생명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 영적인 생명은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성도가 얼마나 성숙함에 이르러야 하는지 그 필요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성도들의 그 죽음 앞에 설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많은 장례식을 했지만 저의 마음에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성화시키셔서 정말 천국을 사모하며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신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저는 그 세실이라고 하는 그 목사와 그 목사의 어머니의 그 대화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세실 목사의 어머니가 임종을 앞뒀고 그래서 목사 아들이 어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죽음의 침상 곁에 서서 어머니 죽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그 어머니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그 목사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세의 불확실성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는 대답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녀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을 염려하는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의 그 침상에 눕게 될 때에 이 확신,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것을 적용하며 살았던 그 경건한 삶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규칙적으로 묵상하지 않고 살으셨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박태수 교수님, 오랜만에 한국에서 오셨는데 같이 성찬에 오셔서 도와주시겠습니다.